말씀 6절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7년간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많이 괴롭혔기 때문에 궁핍함이 심했죠.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 6절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냥 읽었습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미리 부르짖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늘 당하고 난 다음에 부르짖으면 그만큼 손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평소에 부르짖게 되면 손해를 보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좀 상황이 괜찮다 그러면은 지금이 바로 부르짖어야 될 그 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리 부르짖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는 늘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수습을 하는 이런 모습을 지금까지 계속 보여주었습니다. 난리죠. 날마다 수습만 하는 인생이 있고 또 어떤 인생은요, 미리 준비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미리 준비하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쫓아서 감람산에 가셨죠. 감람산에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셨기 때문에 습관이 형성될 정도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 미리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십자가 지실 것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그렇게 준비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었지 안 그러면 그 십자가 지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미리 기도로서 준비하면서 삶을 사셨다면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기름 준비도 미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평소에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미리 준비하는 인생, 미리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그것을 하지 못해서 늘 하는 것이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고통 당할 대로 다 당하고 난 다음에 부르짖곤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 특권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7년 동안 이 미디안으로 인해서 궁핍함이 심했죠. 왜 궁핍함이 심했겠습니까? 이 궁핍함이라고 하는 것은 먹을 것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3, 4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다 가져가 버리는 것입니다. 파종하고 나면은 와서 다 짓밟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거둘 수가 없어요. 굶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이나 소나 나귀도 다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칼을 휘두르면서 침략해오는 그들을 당해낼 도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궁핍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먹을 것이 없으면 눈빛이 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그래서 아파서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좀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 미디안 군대, 그들 동맹한 그 군대를 우리가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이 합심해서 하나님께 여기저기에서 부르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응답은요, 8절에 나와 있는데 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주시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급합니다. 먹을 것이 없고 미디안의 핍박이 심해서 생존 자체가 힘든데 꼭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실 때 뭔가 먹을 것을 좀 주시든지 아니면은 이전처럼 아주 강한 사사를 세워서 속히 좀 구원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삼갈 기억하십니까? 소모는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혼자서 쳐서 다 죽였었죠. 이런 장군을 좀 보내주시든지 그래서 미디안을 어서 좀 멸하고 편안하게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부르짖고 있는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요 아무런 힘도 없고 이름도 없는 이 무명의 한 선지자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기도의 응답으로 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까? 이 선지자는 누구인지도 기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선지자가 능력을 행했다라는 그런 기록도 없습니다. 이 선지자가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한 선지자가 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식량이 들려져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칼이 들려져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용맹이 있는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대하던 응답이 아니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이 기대하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야기를 들어서 삼갈에 관한 이야기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영웅이었지. 에훗, 그도 우리 민족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나가서 왕을 찔러서 죽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을 하면서 덕을 쌓아갔던 여선지자 드보라도 그들은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생판 전혀 모르는 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는 응답이라고 하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응답이 내가 원하는 그 응답이 아닐 경우에는 우리는 알아차리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무시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섭섭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를 나보다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은 그 어떤 것보다도 제일 정확한 응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제일 좋은 기도의 응답은 바로 그 무명의 한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볼 때는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죠. 이름 없는 한 선지자를 보낸 것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 먼저 해결을 해야 할 것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사람은요, 다니엘이나 엘리야 정도 그 급의 선지자, 그래서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좀 내려오게 해서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선지자, 그런 능력을 기대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그 선지자, 그 능력이 사람을 변하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때그때 순간순간 일어나는 그 기적이 사람을 변하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은 습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을 하고 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그 습관이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이지 그때그때 일어나고 있는 그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적게 보여주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었습니까? 심지어는 여태껏 보지도 못했던 홍해 물을 가르시고 마른 땅을 만들어주시고 그 길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여주셨죠. 매일매일 하늘에서 가시와 같은 꿀 섞은 맛과 같은 그러한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셔가지고 그 사막에서 물을 마시면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40년간 그 광야 생활을 해나가는 동안에 변해갔습니다. 조금씩 변해갔죠. 그런데 그 40년에 광야 생활의 초반과 중반 정도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멸시켜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막았죠. 하나님, 안 됩니다. 만약에 다 죽이시려거든 나를 죽이십시오. 용서하지 아니해 주시려거든 차라리 나를 그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 민족의 지도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걸하면서 하나님 이 민족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먼저 해결을 해야 될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어떤 기적보다도 먼저 한 선지자를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우리 내부에서 먼저 씻어야 되고 해결을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행이 되어져야 내가 너희 가운데 역사해서 먹을 것도 줄 수 있고 독립도 쉽게 줄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제가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읽을 텐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것을 한번 좀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정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제가 읽을 때 따라서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요 앞 7년 동안 참고 참으셨던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셨던 그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느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7년 동안이나 참고 계시다가 이 말씀을 해주고 싶으셔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 속에서 여러분 무슨 마음을 느낍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마음에 그 섭섭한 마음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소유권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요 조금 더 쉽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한번 그 번역한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내가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건져내었고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었고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노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애처로워 보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모가 싫다고 떠나간 자식에게 부모가 손을 벌리고 그러는 겁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부모가 그 자녀를 향해서 부모가 싫다고 떠나간 그 부모를 향해서 손을 벌리고 나는 너 아버지다. 내가 너 아버지 아니냐. 내가 너를 낳았고 내가 너를 안고 키웠었고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주었었고 내가 너로 하여금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게로 돌아오라고. 여러분 그 아버지의 모습이 당당해 보입니까? 아버지의 그 모습은 애처로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이 전혀 없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싫다고 떠나간 그 아들을 향해서 손을 벌리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해주었노라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고 너희의 대적들을 내가 다 쫓아내었었고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고 너희는 나의 백성인데 왜 거기에 가 있냐고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보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소유권을 당당하게 주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이 땅 위에 생명으로 존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그 목적이 나를 찬송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싫어서 떠나 다른 곳에 가 있는 사람에게 돌아오라고 손을 벌리는 것은 참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보다도 세상이 더 좋아서 거룩을 발로 차버리고 세상에 물들어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자존심은요, 구겨질 대로 구겨져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벌리고 서 계시는 겁니다.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들의 발은 새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성도들과 같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은 그런데 발은 한쪽 발은 세상에 디디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는 평가를 받았던 4대 교회와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걸 보면서요, 사탄은 하나님을 비꼽니다. 그것 보라고, 네 자녀라고 그러더니 내게 와 있지 않냐고.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시죠. 싫다고 떠나간 자녀에게 두 손을 벌리는 것 참 쉽지 않은데 하나님은 그 손을 이렇게 벌리신 겁니다. 그래도 그곳에서 나와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거룩으로 돌아오라고, 너는 내 백성이라고, 너는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라고, 너를 위해서 내가 준비해 놓은 다른 삶이 있다고, 정말로 멋진 삶이 있는데 거기에서 허우적대지 말고 내게로 오라고. 지금 딱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유권에 대해서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누구의 백성이냐? 주님께서는 그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자세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 연약한 선지자를 보내어서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거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요, 바로 이 10절 말씀에 나오는데 이 10절 말씀을 여러분 찬찬히 같이 읽으시면서 무엇이 내게 있어서 문제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잘못된 점이요, 바로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땅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살다가 보니까 두려웠습니다.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으로 표현되고 있는 이것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니까 그 현실을 무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곳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가만히 보면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현실이 두려움에는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바로 타협하는 것입니다. 현실과 타협하여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대표하는 단어를 꼽아라 그런다면 단연 그것은 두려움일 것입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 위치에서 떨어질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질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요즘에 보니까요, 뉴스에 보니까 범죄에 취약한 여자나 아이들을 대상으로 위치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 앱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앱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바로 경찰이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를 딱 찍어내어서 그곳으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자신도 모르게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마음 근본적인 것에 들여다보면 이게 있습니다. 당장 우리 아이가 학교에 진학을 해야 되는데, 취업도 해야 되는데,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그걸 보고 있으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 땅의 신들 때문에 두려워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미 조치를 취해 놓으셨죠.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런 세상이 주는 그 두려움, 이 두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대신에 아뢰어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 아뢰게 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많이 있는 세상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이 말씀을 미리 해주신 것입니다. 자, 이런 세상에서 두려움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방법대로 잘 이겨낸다면요,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 신, 두려워하지 말고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오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11절, 사사기서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의 11절부터 그 이후의 말씀이 그것을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벌레와 나비라고 하는 글을 혹시 읽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이 글을 읽었는데요. 그 읽은 그 글을 보면, 추억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갓 태어난 에벌레가 한 마리 있었는데요. 나뭇잎을 이렇게 갉아먹다가 고개를 이렇게 들어서 보니까 저기 멀리 아주 거대한 기둥이, 아주 신비로운 기둥이 하늘 높이 쭉 솟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구름에까지 닿아있는 그 기둥, 그래서 너무 신비로워서 그곳을 향해서 에벌레가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그 기둥이라고 하는 것이 에벌레들로 형성이 되어져 있는 기둥이었습니다. 에벌레들이 길을 쓰고 그 기둥을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다른 에벌레의 몸을 짓밟아야 되고 머리를 밟고 막 서슴없이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 마음속에요, 이 에벌레도 함께 올라가면서 보니까 마음속에 갑자기 두려움이 생겨지는 겁니다. 나만 뒤처지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이 그 속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에벌레로 이루어져 있는 그 기둥의 윗부분은 구름에 가려져 있는데 굉장히 신비로워 보여서 저까지는 내가 올라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올라가는 겁니다. 이 책의 주인공인 줄무늬 이 에벌레도 남다른 승부욕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거의 윗부분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곳에 올라가면은, 구름 위에까지 올라가면은 뭔가 신비하고 대단한 것이 있을 줄로 알았었는데요, 그곳에 올라가니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에벌레들이 그곳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그곳에서도 사람들이, 이 에벌레들이요, 막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마침내 다른 에벌레들의 머리를 막 밟으면서 허덕이면서 그곳까지 올라온 어떤 젊은 에벌레가 사방을 둘러보더니 실망에 찬 소리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아무것도 없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자리를 오랫동안 지키고 있던 고참 에벌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쉿, 조용히 해. 밑에 있는 에벌레들이 듣지 않도록 조심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곳에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꼭대기까지 올라왔지만 실상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발견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또한 알려질까 봐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다른 고참 에벌레가 또 이야기합니다. 밑에 있는 애들은 신비로운 구름에 가려진 우리가 대단한 줄 알아, 그러니까 입 다물고 좀 조용히 좀 해,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사람들은 그 꼭대기에 올라가 있어도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재벌들 중에서 자살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것 다 가졌지만은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다 올라가 보니까 사실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곳에 올라가 보니까 뭔가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것이라고는 고작 이것저것 더 손을 대어보고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 이런 것 외에는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합니다. 구름에 가려져 있는 그 기둥은요, 사람들이 목표로 알고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올라가 보니까 허무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도 그곳을 향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두려움을 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기둥을 형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고위층의 에블레는요, 잠시 한눈 파는 사이에 의악하는 소리와 함께 추락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상류층 에블레들이 혀를 찹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딱 붙들고 견고하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인공 줄무늬 에블레가요, 어찌할 바를 몰라서 내가 이것을 위해서 올라왔던가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날아온 노랑나비 한 마리가 그 주변을 이렇게 탑 주변을 돌고 있습니다. 우아한 날개로 이렇게 날면서 보고 있는 그 노랑나비를 바라보는 그 순간에 에블레들이요 막 감탄을 합니다. 근데 이 줄무늬 에블레가 고개를 들어서 그 노랑나비를 딱 바라보는 순간에 노랑나비의 그 눈이 너무 익었다라는, 친숙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녀였습니다. 그 기둥을 올라올 때 중간 정도에 이 노랑 에블레와 만났었는데요, 둘이 너무 사랑해가지고 우리 내려가자, 그래서 풀밭으로 내려와서 사랑하면서 거기에서 오랫동안 살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줄무늬 에블레가 내가 다시금 저기에 올라가야 되겠다 하고는 올라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 노랑 에블레가 애원을 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서로 사랑하면서 지내자고. 근데 그걸 뿌리치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꼭대까지 올라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서 허망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노랑나비가 나타났습니다. 노랑나비가 말합니다. 나랑 같이 내려가자. 내려가면 다른 세상이 있다고. 그래서 꾸물꾸물 다시금 내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에벌레가 따라간 곳은요, 고치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노랑나비가 자신이 들어있던 그 고치를 보여줍니다. 너도 이 고치에 들어가라. 이 고치에 들어가면 너도 나처럼 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 줄무늬 에블레가 그녀의 권유에 따라서 스스로 몸을 감아서 고치를 만들어서 그곳에 갇혀있게 됩니다. 그 안에서 견뎌야 하는 것은요, 절망이고 좌절이고 고독이고 인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믿음이 있었는데, 나도 저 노랑나비처럼 될 것이다, 나에게도 날개가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감내하는 그 기간 동안에 에블레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아름다운 날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때로 에블레인 우리들에게 날개를 달아주시려고 고치와 같은 환경을 허락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싫어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날개를 달아주기 위해서 때로 절망도 주시고 좌절도 주시고 고독도 주시고 인내하라고 그러고 참아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간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견디지 못하고 나는 아버지 싫다고 떠나가 버리면 한 발은 세상에, 세속에, 한 발은 교회에. 에블레의 성품을 가지고서는 나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이 에블레의 성품으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치와 같은 외롭고 고달프고 절망스러운 그 상황, 세상이 나를 버린 것 같고 무능함으로 인해서 숨도 쉬지 못할 것 같은 하루하루의 그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타협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이번 주에 묵상을 하다가요, 지난주에 이렇게 묵상을 해나가다가 역대상 23장 30절 말씀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아마 암송을 하면서 다 외웠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말씀은 레위인들의 삶을 말합니다.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삶을 말하는데요, 그들은 이러한 삶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여러분, 레위인들은요, 그들에게 땅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기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레위인들은 무엇을 먹고 살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갖다 바치는 11조, 그 11조를 먹고 살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역사를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어떻습니까? 늘 신앙이 좋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신앙이 좋을 때는요, 십일조를 1년에 세 차례 가면서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그 십일조 풍성해지면은 고아와 가부와 객과 그리고 레위인들이 그걸 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때는 풍성했죠. 그러나 그들의 신앙이 떨어지면요, 십일조 내지 않았습니다. 레위인들은 먹고 사는 것이 정말로 힘든 것입니다. 근데 이 레위인들의 삶의 습관이요, 아침과 저녁마다 섰다 그랬습니다. 자리에 앉아 있지 아니하고 좌절해 있지 아니하고 다시금 일어서는 것입니다. 아침이 되면은 일어섰습니다. 일어서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나간 밤은 너무나 길었습니다. 지나간 그 밤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그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내일 아침에는 내가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오늘 내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찬송하는 겁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루를 지냅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앉아있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다시금 또 두 발을 딛고 일어섭니다. 일어서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손을 놓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찬송합니다.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께서는 주저앉아 있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일어서라고 그러셨습니다. 서서 감사하고 찬송하라. 이것이 레위인 된 제사장 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살기로 했습니다. 저녁이 되면요, 제 사무실에서 벌떡 일어서서 오늘 하루를 돌이켜보면서 감사하고 그리고 두 손을 들고 찬송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은 다시금 출근해서 또 일어서서 주저앉아 있지 않냐고 일어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그 날개를 달고 날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인내하며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날개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에블레에게는요, 길에 늘어서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 다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돌멩이도 나뭇가지도 냇가도 다 두려움입니다. 행여나 내가 거기에서 떨어지지 아니할까, 치여서 죽지 아니할까, 냇가에 빠져서 휩쓸려 가지 아니할까, 모두가 다 두려움의 대상이죠. 그러나 나비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비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구경거리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어느 때인가부터 세상의 문제가 더 이상 내게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곡식이 없어지는 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기도의 대상이지 하나님께 아뢰는 것 대상이지 전혀 이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날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의식을 가지셔서 하나님 앞에서 서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아뢰면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